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근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길들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사도바울과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자, 오늘 18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그러나 이제 머물게 됩니다.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잠깐 머물러서 나누게 되는 거죠. 20절로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곳에 다시 여러 사람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질문을 했겠죠. 바울이 그러한 전반적인, 뭐 예를 들어 바울은 그 영적 출생 과정 또 출생 배경이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 자라면서부터 모세 율법 아래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충부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친구들이 물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겠죠. 또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 친구들을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가서 무척이나 간증을 하고 싶었겠죠. 아마 바울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아마 그래서 한 것일 겁니다.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커다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가서 나름대로 좀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서 이제 이 에베소는 또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였었거든요.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서 향육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이사라를 향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요빠 이런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후에는 안디옥이 이제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죠. 영적인 또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었고 그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또 정착지로서 우리 머물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블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하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로 갈 것이라는 것을 잠시 후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에베소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아볼로였어요. 이 아볼로는 와가지고 바울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 귀하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사역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24절, 18장 24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세율법의 배경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아스포라의 헬라 유대인이었었다.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사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알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의 출생은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아마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세워진 그런 도시들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집중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헬라 문화가 꽃을 피게 되었다. 그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커다란 대학들이 있었고요. 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그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도서관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헬라 역본인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번역되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커다란 중심지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고 이것은 초기 교회 역사의 수세기 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기 아주 기독교의 귀중한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아타나시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 세 명이 다 초기 유명한 기독교의 그 인물들인데 다 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볼로와 동시대인 필로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를 혼합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주의와 유대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아볼로는 확실히 이런 배경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학문이 많은 사람, 즉 위대한 설교자였다라고 종종 듣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듣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일을 마친 후에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가 복음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참 위대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피운지하여 영접하라 하더니 저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저녁식 때 초대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바로 이 한 여인의 희생이 정말 초대교회에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이 지도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가 더 귀하고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줘서 가르쳐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겁니다. 18장 마지막 절 보죠.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는 성경에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는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까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르쳤으니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례 이상의 것은 나름대로 요한의 세례 그 이상의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는 날 건져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을 우리가 마쳤고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앞으로 사도행전 그 18장 23절에서 시작을 해서 그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19장에서 그는 1,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몇몇 곳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2년 동안 매일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주도하여서 그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폭도들은 폭력보다는 법률에 호소하라고 그들을 설득한 그 도시의 서기장에 의해서 진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19장에 있으니까 그 19장의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바울이 그의 2차 전도여행으로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고 그가 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곳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전에 에베소에 머문 적이 없었으며 그곳에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위대한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그곳을 다녀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좀 찬양 전에 나눈 바가 있어요. 사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참 어찌 보면 이 뭐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는 했지만은 진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가 위대한 설교가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 아굴라 부부를 빼놓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몰랐었지만 나름대로 이 귀중한 것들을 깨닫고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때 그들의 대답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 정도까지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 예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고 더구나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 이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도 받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울은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였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을 구원받았었고 그 후 바울이 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은 미리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와서 성령을,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언, 즉 이해할 수 없는 방언들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처럼 아주 그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나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그곳에 혼합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곳은 그 당시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전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때문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증거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열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열두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에베소에서 사역에 어찌 보면 물꼬가 트이는 거의 시작이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회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사역의 장소를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이곳은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경영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점심때쯤 약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건대 바울은 그 장소를 빌려서 점심때쯤인, 그렇게 본다면 뭐 낮잠 자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우리 가운데 해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시기에는 골로새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전에 그가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로마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하게 된다고요. 그 당시 그는 이런 교회들의 설립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으로부터 복음이 모든 곳으로 전해졌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였습니다. 고린도인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오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들에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전서 6장 7절 9절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2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시아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러므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생기게 되었지 않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